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전기차를 한 대 사볼까 고민했던 분들은 요즘 점점 고민이 더 심해지실 것 같습니다. 올해 수입차 브랜드들까지도 전기차 신차들을 내놓기로 해서 선택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주고 있던 보조금은 많이 깎였고요. 또 전기 충전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어서 그럼 연료비는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값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죠. 그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배터리 교체는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래서 이 소비자 관점에서 전기차 구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주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추가로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수원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한 게 핵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의 뭐 일부 지역은 이미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수원 중에서도 영통구나 권선구는 비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그리고 방금 수원 장안구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예. 추가로 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첫 번째 이제 규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규제 1단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 일단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제에서 좀 강화된, 예를 들어 양도세가 조금 중과된다든지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에서는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조금 더 강화된다든지 혹은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헌뜻 무슨 의미가 확 와닿는 용어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릅니다, 여기는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제일 센 규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역을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중에 제일 그나마 약한 1단계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이거는 그 다음 단계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 조금 규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 보통 이제 정부가 어떤 그 이런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그 안에서도 조금 집값 과열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싶으면 이제 투기 지역으로까지 지정하는
예.
그런 이제 양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일단은 수원 일부 지역, 또 안양 그리고 의왕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여러 파리 대책세 부터 해서 9.13 대책, 또 1.216 대책까지 계속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혹은 그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또 따라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대책 발표와 함께 또 역시 풍선 효과에 대한
걱정들이 언급이, 있다 이거죠.
네,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일단은 수원, 용인, 성남이 최근에 들썩이는 상황에서 일단 어제 발표에서는 용인과 성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일단 용인과 성남은 이미 기존의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일단
예.
정부에는 최소한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도 뭔가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관측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또 뭐 집값이 계속 그 지역이 잡히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추가 대책은 나오게 되겠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도 바뀌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네.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계약 이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두 달 안에만 이제 신고를 신고를 신고하면 됐었는데 그 기한을 30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택을 거래하거나 할 때 좀 시세를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이 실제 얼마에 거래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인데
예.
지금은 이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게 되노니까 지금을 조회해도 당장 이번 달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두 달 전에 계약한 게 가장 최근 정보다 보니까 깜깜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네. 내용으로 이제 개정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걸 좀 더 당일날 좀 해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또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또 계약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보통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바로 그날 잔금까지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잔금 치르는 데까지 뭐 한 달 이상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계약했으면 일주일 네. 안에 혹은 이틀 안에 신고하세요라고 하면
네.
또 이제 나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한 다음 날쯤 한 이번 주 안에 팔려고 하는데 집을 예.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네.
사려는 사람에게 압박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3층에 사는 영희 엄마하고 우리 저 평소에 팔리던 가격보다 얼마 좀 비싼 가격에 거래한 걸로 잠깐 신고합시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또 내립시다.
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신고하는 그런 행위를 뭐 일명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계약은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의혹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부터 자전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 원. 이 부분도 명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신고 이후에 과거에는 만약에 해제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그게 무효가 돼도 추가로 신고를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제가 얼마에 거래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나 혹은 그 실거래가 사이트에
네, 등록이 또
앱에는
되겠죠.
등록이 돼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한 달 뒤에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고 만다 이거죠.
그렇죠. 그 해제 신고에 대한 거는
의무가 없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그 기록은 기록만 남아 있지 실제 거래된 가격은 아니게 되고
예.
그거에 또 현혹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취소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하자라고
네.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거래 신고 이후에 계약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에는 그 깨진 내용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그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해주는 후불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료를 나중에 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네.
실제로 내가 이제 그 거기서 보장된 내용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에 맞는 이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그 만기가 됐을 때
네.
실제로 제가 한 푼도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서 한 푼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그 무사고로 인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그 가입자한테 고객한테
돌려준다.
다시 돌려준다. 이런 개념의 상품이 아마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품은 이제 금융위원회의 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어제 이제 지정된 내용에
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10년이 만기였는데 10년 후 만기 때 돌려주는 돈이
네.
그 사이에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무 일 없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예.
뭐 아직은 제한적으로 약간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일단은 아마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상품에 그 동안 예를 들어서 만 원씩을 내가 냈는데
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그 6개월이 지났는데 한 푼도 뭐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 그러면 보험사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이 이익이 발생했다. 네. 그 부분에 거의 90% 정도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 달에 만 원씩 내긴 했지만 네. 그렇게 뭐 한 3만 원 얼마 이렇게 돌려받게 되면 음흠. 실제로는 뭐 한 5천 원 정도 낸 꼴이 되는 거니까 뭐 상당히 알겠어요. 만족스러운 고객으로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요. 보험사로서는 좀 이익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은 보험료 자체를 올리게 되지 않겠어요? 예. 보험회사라고 하는 건 보험금 안 타먹는 네.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네.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하는 분에게 몰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금융상품인데 네.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까? 저는 돈 거의 안 낼랍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잘 작동 안 되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험료를 그럼 올릴 수밖에 없거나.
그렇죠.
보험 사고가 발생한 분에게 보험금을 덜 드려야 되거나.
네. 하지만 뭐 사고가 안 난 분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분,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사후에는 정산했을 때는 보험료가 또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평소에 본인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도덕적 해이를 좀 막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작년 4분기에 가계 동향 조사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가계가 즉 각 집안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를 통계로 낸 수치들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득 그러니까 네. 가구주가 월급 받는 거 말고 장사를 하든가 뭐 등등 해서 번 돈 이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은 늘었는데 사업소득은 좀 감소하고 있고 이 사업소득이 분기별로 봤을 때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째
예.
5분기 연속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넘게 사업소득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 주머니 사정이 좀 약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요인을 살펴보면 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 축소 그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가 일단 여러 요인으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일반 매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좀 줄었다라는 것을 좀 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 됐어요. 이런 부분이 예. 결국은 또 사업소득 감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현석 씨가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야 돈 버니까 좋은 일일 텐데 투자자들 말고 그 회사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그 회사 자체는 주가가 오르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회사는요. 회사는 주가가 오른다고 뭐 별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고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가 많이 오른 회사네 하면서 그 회사 제품을 더 사주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저희는 월급 적게 받겠습니다. 뭐 근로자들이 그러는 것도 아닐 테니까 특별히 더 좋아지는 건 뭐 기분 좋아지는 거 말고는 없는데 주가가 오르면 좋아지는 게 또 있기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돈을 주고 인수해오기도 하지만 돈 대신 회사 주식을 주고 인수를 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비싸고 그 한 주의 가치가 크면 주식을 조금만 주고도 남의 회사를 인수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게임기가 친구 거보다 비싸고 좋은 거면 친구하고 게임기 서로 바꿔서 놀 때 야, 내 거는 좋은 거니까 내 게임기는 한 시간만 빌려줄게. 그 대신 네 게임기는 나 하루 종일 빌려주라 하더라도 친구가 그러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 회사 주식이 비싸고 좋은 게임기가 되는 거하고 비슷해서 회사 주식을 조금만 주고도 다른 회사 주식은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회사가 돈 필요할 때 주식을 조금만 찍어서 팔아도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낮으면 이제 돈 필요할 때 주식을 아주 많이 찍어야 돼서 자칫하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데 주가가 높으면 주식을 조금만 발행해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제가 아주 유명한 가수라면 제가 돈 필요할 때 노래 한 곡만 잠깐 부르고 오면 되는데 무명 가수는 필요한 돈 비슷하게 구하려면 한 달 내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 주가가 오른다는 건 연예인으로 치면 출연료 오른다는 거고요. 권투 선수로 치면 파이트머니, 대전료 오르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일하고도 많은 돈 벌 수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전기차 시장의 최근 변화들 오늘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권영주 겸임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80만 원 줄었습니다.
얼마
작년에
주다가?
900만 원 주다가 예. 올해는 820만 원으로 80만 원 줄였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사려고 하는 전기차는 다 820만 원 받는 건가?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최저 605만 원 받고요.
예.
최대로 820만 원 받는데 이 차이는 왜 나오냐면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는 것, 또 1kWh당 주행거리가 많은 것, 즉 효율이 높은 것, 그 차이로 차등 적용해서 최저 605만 원에서 최대 820만 원이니까
연비 좋을수록 보조금도
그렇죠.
많이 준다.
그러니까 215만 원 차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네. 이게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돼서 한 80만 원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그건 또 달라요?
지자체 보조금은 뭐 조금의 증감폭은 있는데 거의 예, 변동이
비슷해요?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지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가장 적게 주는 것은 450만 원 주고요. 가장 많이 주는 것은 1000만 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네.
얼마 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있어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을 텐데
그렇죠.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그걸로 보면 전기차 사기 더 부담스러워진 것 같은데 출시될 것 같은 전기차 종류는 올해 더 많아져서.
올해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보급하겠다고 목표 세운 게 7만 3천 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들이 지금 나오는 차 중에 한 15가지에서 올해 한 5가지, 6가지가 추가가 되면 대략 한 20종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금이 더 비싸지거나 혹은 더 싸지거나 하는 변화는 없습니까?
세금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개별 소비세는 300만 원 미만일 때 면제를 해주고요. 넘으면 이제 300만 원까지는 해주고요.
예.
교육세도 90만 원 면제, 취득세 140만 원 면제.
그리고
보통 자동차 살 때 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250만 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이거 다 하면 무려 78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이것 저것 계산해서 방금 말씀 주신 세금 문제까지
네.
감안을 해서 보면 그동안 야 전기차가 차값은 비싸도 이런저런 저렴해지는 요인들이 많아서 조금 좀 오래 길게 탈 거면 돈으로도 절약이 되네라는 결론을 그동안 내려왔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변수가 생겼어요. 전기요금 이제 별로 안 깎아드리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났던데요.
2017년도에
예.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팔지라고 고민했던 것이 야 그러면 에너지 비용을 낮춰주자. 쉽게 말하면 전기 충전할 때 전기 에너지 요금을
예.
절반으로 할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한전이 쭉 이걸 3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
누적 9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 9만 대에다가 해마다 할인을 해주니 자기네들은 300억 원이 들어와야 적어도 손해를 안 보는 수준인데 188억 원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올리겠다라고 작년 말에 발표를 했다가 그렇게 올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예.
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 7월부터 올릴게요.
그거나 그거나 전기차 살려는 분이 아 그럼 올해 1월에 사서 6월에 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올릴 때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네. 올리긴 하는데 그 원래대로 올라가는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잡은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올라간다는 건 집안에 냉장고 돌리는 전기요금 같이 올라가는
가정용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 꽤 많이 먹을 텐데 그럼 많이 비싸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 올라가고 나면 전기요금이나 휘발유 값이나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예.
휘발유보다는 경제성이 나오는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올해 사가지고 3년 뒤에 되판다는 중고차 잔존 가치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괜찮을까?
전기 중고차.
그렇죠. 그걸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년 뒤에는 이른바 유지비의 혜택이 없어지니까
네.
그때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내 차를 살까?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정말 전기료금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산기 다시 두드려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7만 3천 대의 보급 목표가 예. 생각보다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약 한 4만 대 정도 보급 목표를 잡았지만 다 못 팔았습니다. 전기차 많이 구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초창기에 난 전기차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샀고
네.
그러다가 조금 주춤됐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한 3만 대 정도가 더 늘었으니까 과연 그 수요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오죠.
권 교수께서는 이런 전기요금 문제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걸로 보세요?
둔화된다기보다는 원래의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네.
일종의 걸림돌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선물을 해보면 이건 한 뭐 회사가 해본 건데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54%가 비용이에요. 유지비가 저렴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 봤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전기차라는 게 우리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명차를 단 사실은 친경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성이 이 전기요금 문제로 흔들리게 되면
그렇죠.
아하. 그런데 또 배터리 값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네.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이 배터리 값이라면서요.
그 많이 말은, 들어가죠.
그 말은 전기차 값도 좀 떨어질까? 그럼 내년에 사면 좀 더 싸게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멋진 공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배터리 값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제 배터리 값이 떨어지는 건 제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니까 떨어지는 거고
예.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원자재 값이 다시 꿈틀거리죠.
배터리의 원자재.
그렇죠. 코발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 건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야 우리 그럼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서 아예 이익을 내자 라고
네.
달려드니까 배터리 수요가 갑자기 또 급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배터리 원가 높아지고
지금 떨어지는 거는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현재. 그럼 수요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부터 우리 100만 대, 200만 대 만들어 팔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수요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온 세상이 다 전기차로 깔리든가,
네.
온 세상이 다 휘발유나 경유차로 깔리든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왜 그래요? 네. 여쭤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예요.
맞아요.
전기차가 다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되면 그때는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겠죠.
배터리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러면 계산기 다시 두드려보면 휘발유차가 더 낫네? 라고 해서 또 휘발유차가 보급이 시작되고 그러면 또 전기차가 경제성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들쭉날쭉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기차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에너지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까지 다 연동이 되니까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꽤 오래됩니다. 폐차할 때까지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요?
보통 한 10년 넘게 갑니다. 10년 넘어서도
네.
아예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능은 떨어지나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충전해서 예전보다 좀 덜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 충전돼가지고 100km 가야 되는데
예.
이제 한 10년 되면
예.
이제 70%만 충전이 돼서 이제 70km만 가는 거죠.
자주 충전해야 된다?
그렇죠.
전기차 사실 분들은 이 충전 인프라 정말 잘 챙겨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급속 충전기가 1,400기가 있는데요.
네.
그 우리 동네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급속 충전기가.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다면서요.
이게 전용 주차장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어서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오전 8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